예, 먼저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 70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70편에서는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해석을 할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기념물을 태울 때,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소재에 관련해서 그때 기념물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념물, 일부를 드려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 시편을 부르거나 노래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고난을 기념하거나 하나님께 고난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38편을 다 읽었는데요.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뭐 감사에 대한 내용보다도 시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약간의 불평과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때 오히려 기념물을 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그 고난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시 표제가 붙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그럴듯하다고 보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음을 알 겁니다. 시편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시편 38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은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너무나 그의 질병이 심각했고, 또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멀리하게 되었고, 또 친척들도 친구들까지도 이 시인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마치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시인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이때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이 시인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라고 그가 인정하게 되었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움과 구원을 해달라는 그 시인의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시의 죄와 질병의 성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는 일을 멈춰달라는 시인의 호소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부모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녀가 저나 제 아내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책망과 징계를 하려고 할때 아이가 울면서 제발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하게, 심각하게, 무섭게 그렇게 나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아이와 같이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과 징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시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책망과 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정하고 판결하고 입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결하고 입증하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 입증하고 또 판결하고 결정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즉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훈육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타일러 주시고 지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해서 자신을 심판한다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14절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이 죄로 인해 닥친 큰 고난, 그리고 고립, 그리고 적대감들을 자신이 한탄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나 질병의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질병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죄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리고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나를 향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치 시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놓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비유적으로 그가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심장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자신을 눌렀어요. 하나님의 손이 눌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질까요? 너무나도 무겁다, 무섭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신의 살은 성한 곳이 없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뼈는 평안함이 없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겉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은 자신의 죄악이 지금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 같아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는 이 시인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저지른 그 죄가 홍수에 덮인 것처럼 그렇게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짐으로 표현하면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파하고 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계속해서 8절까지 이제 한탄하는 그 내용인데 왜 자신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이유가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지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무의식 중에 그냥 죄를 짓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의식 중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의식 중에 짓는 죄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짓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알았구나 알면서도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시인처럼 우매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지혜 없음 때문에 그 우매함 때문에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이 시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이 공경에서 자신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이 시인이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도 다 알고 너의 고통도 다 알고 너의 탄식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를 떠나고 친족들이 너를 떠나고 친구들까지도 너를 떠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원수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고 원수들이 너를 꾀하고 그때 네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고 돌아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를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인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앞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시인이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오직 주님만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해 주실 그러한 분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인이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인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근거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원수들이 멸망을 기뻐하고 또 교만해질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이 시인이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자신을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슬픔에서 기쁨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그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시인이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지 않게끔 허용하지 않을 것을 이 시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21절, 22절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이 시인은 호소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어쩌면 시인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 나와 가까이 해달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시인이 좀 부정적인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 시인의 이 용어가 상당히 더 간절하다라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상당히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자신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자신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인은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당연히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징계와 또 그 질병들, 그 고통들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죄의 결과로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큰 죄뿐만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징계가 왔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의 성질과 또 질병의 성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 시인이 큰 질병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구원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인이 죄의 성질과 또 질병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은 죄, 큰 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작은 질병, 또 작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큰 질병, 큰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시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